역사고정 강의 31강입니다. 역사고정 강의 31강은 프랑스 혁명이고요. 32강은 그 대혁명의 여파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 그리고 또 유럽 대륙의 그 서부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나라가 주요 국가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있고, 그리고 독일은 그때만 해도 지적으로는 후진국이니까 그 지식인들이 이 대혁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가 독일에까지 미쳤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 네, 테러리즘이죠. 공포정.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북리스트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꽤 이제 그 고전에 속하는 것이죠. 오늘은 31강 프랑스 혁명, 네, 발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였으나 혁명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첫 문장이 그렇죠. 시작은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지배. 부르주아 계급이 내가 귀족만 못한 게 뭐가 있어. 저놈들은 혈통이 그랬을 뿐이지. 내가 뭐 공부도 잘하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벌어진 사태죠. 그게 정치적인 지배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태였는데 혁명은 거기서 그치질 않는다. 이게 역사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은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되짚어볼 때야 가능한 얘기지 그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 않죠. 이상한 돌발 사태가 생겨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르크하르트의 세계사적 고찰, 거기에서도 부르크하르트도 역사철학을 시도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랑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시도를 했겠죠. 스승이니까. 그런데 부르크하르트가 정직한 것 같아요. 법칙이 없다는 것에 좌절 또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에 그걸 세우지 않고 그냥 쭉 묘사와 서술에 그쳤다. 묘사와 서술에 그쳤다. 물론 묘사나 서술도 어느 정도는 자기의 관점이 개입되니까 논술이 될 수는 있어요. 논하는 글씨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것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본 점이 있죠. 그게 정직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철학 연구자로서 역사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시간 앞에 장사 없고 그 시간이 가져다주는 소멸과 그 다음에 흥성과 멸망과 뭐 이런 것은 장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이 옆길로 생김에 조금 잔소리 내지는 잡소리를 살짝만 해보자면요. 올해가 2022년입니다. 2022년인데 이 역사고전 강의가 출간된 해가 2012년이에요. 초판일세가 2012년 6월 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이. 그렇군요. 참 10년 전입니다. 2011년에 제가 역사고전 강의를 그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2011년에 강의를 하러 갈 때를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인데 그때 강의를 할 때는 내가 올해 이 강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이게 피지컬하게 신체적으로 정말 굉장히 온전치 못했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강의를 마치고 이 책을 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또 출간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또 출간된 다음에는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치 앞도 못 본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한치 앞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겁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그 60년이라는 인생 뭐 이런 것도 한치죠.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2022년 1월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벌써 오늘이 47번째인데요. 그렇다 해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책이 10년을 살아남았구나. 여전히 읽히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책을 붙들고 있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게 무분별하게 뭐 많은 사람까지는 아니고 그런 생각도 좀 엘리트주의인가요? 좀 이런 식으로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강하죠. 저는 제 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해설 녹음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좀 조금 이제 33강부터 독일 낭만주의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헤르더가 나오는데요. 헤르더도 이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사람이고 34강에부터 이제 공산당 선언 나오는데 마르크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34강 마르크스 할 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마르크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튼 프랑스 혁명의 이 사태를 이렇게 전개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아직도 1789년 프랑스 혁명 그쵸? 1989년 뭐 이제 200주년 뭐 그런 총소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참 역사라는 게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 뭐 2012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인데 거기서 벌써 10년이 지나서 두 명의 대통령이 이제 그때 이후에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끝내가고 있는 이 시점이죠. 두 번 다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하는 사람이 출마했던 선거인데 그 사이에 그 선거 흔히 하는 말로 대선 구도가 바뀐 것을 이렇게 요즘 보거든요. 아 그때 지금 현재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50대 표를 잡지 못해서 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60대거든요. 그때 그가 잡지 못했던 표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주 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70대가 넘어가면서 소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 본질이 뭡니까?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의 죽음, 인간의 죽음, 그리고 문명의 쇠퇴와 소멸이죠. 10년 만에 이 대선의 그 표 구도가 세대 구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또 지역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 지금 10년 만에 이 구도가 그래서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 시작이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을 제가 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이 지금 대통령 이 사람이 얼마나 냉정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 정말 냉정하게 자기 반성을 못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뭐 좀 그런데 제가 가진 뭐 분석틀이 그 사람보다 나았겠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보다는. 그런데 냉정하게 자기 반성을 그래서 그가 대통령에 재직하는 동안, 아직도 재직 중이지만, 그렇게 그 노인들한테 공들이는 걸 보면, 표면적으로는 참 노인 공경에 마음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간단히 말하면 노인들한테 표를 못 얻어서 내가 졌다. 2012년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는 다시는 대통령 할 일은 없, 지금 대통령이 다시는 대통령 할 일은 없으니까 단임제니까. 그렇다 해도 자기가 속한 정당에게 뭔가 좀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누가 봐도 눈에 띄게 그 편하게 말이죠. 그 노인과 뭐 이른바 그 노년 보수층에게 드린 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치라는 게 저런 거구나. 시간을 내다보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내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나 이후에도 내가 몸담은 이 정치 세력의 어떤 앞날을 고려하면서 뭔가를 그 정책도 펼치고 하는 게 정치구나.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위대한 정치의 조건 뭐 그 누굽니까? 루스벨트 그 사람에 대해서 쓴 잭 댐프신가요? 예, 그런 책을 봐도 위대한 정치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정치가라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가 되려면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역사의식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통칭 역사의식이라고 일컫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과 권력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충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권력의지라고 하는 건 막 오늘 내가 이 막 야 구태타야 막 이러면서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덤비는 거야 뭐 이런 내가 모든 걸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권력의지라고도 조금 저질스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간 속에 소멸하는 것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싹이 보이는 것들 이걸 살펴볼 줄 아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것들을 동시에 통찰해낼 수 있는 어떤 지적인 힘과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어떤 결단력 뭐 그런 것들이 정치가 아닌가. 그래서 정치 사상을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의 맥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식과 딱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카이로스죠.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딱 그 지점에서, at that point, 바로 그 포인트에서 말이죠. 뭔가를 탁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정치사상, 정치철학은 뭐 영원불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만한 어떤 이념적인 것을 연구한다면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똑같은 정치적인 수단이라든가 또는 정책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그런 것이라 해도 그게 그 시기에 들어맞았는가. 요것을 봐야 되는 게 정치사상이죠. 굉장히 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촉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정치사상에 좀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정치사상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늘 분석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 덕후, 어? 이른바 정치 덕후처럼 말이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처럼 하나의 그 단위가 있죠. 정치적 거대한 정치적 단위가 있는데 이 정치적 단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주 분석해 봐야 되고 이런 분석, 저런 분석을 봐야 됩니다. 에드먼드 버크의 그 책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네, 이런 책들도 봐야 되죠. 이렇게 보면서 그게 정치사상과 정치철학의 차이점이 뭐냐. 이제 2월 초부터 오트프리트 회페의 정치철학사라고 번역되어 온 원래 제목은 정치사상사죠. 그거를 이제 세미나를 할 건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좀 들어두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원한 이념의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 그러면 사실 그게 이제 정치철학의 연구 주제인데 그건 사실 윤리학하고 크게 다르질 않아 버려요. 올바름 윤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마지막에 정치학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정치학의 첫머리가 올바름에 대한 얘기부터. 올바름 폴리스는 무엇인가? 현실 폴리스를 분석하기보다는 이념을 먼저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즉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바, 인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바 이것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연구하는 것 또는 뭐 올바름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런 게 정치 철학이라면 정치 사상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간과 죽음과 소멸과 흥성의 이 맥락 속에서, 콘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그게 정치 사상이죠. 그렇게 보면 그 정치적 철학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정치 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 이제 또 다르게 있겠죠. 이를테면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 대단하죠. 또는 정치 철학에서는 뭐 다루지도 않고 그냥 다룬다 해도 정치 신학에서 다룬다든가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로 그런 사람은 정치 사상의 측면에서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사상의 측면으로까지 끌어올렸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세 오경 그 있잖아요. 모세와 바울 뭐 이 정도가 이제 계보로서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치 철학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루지 않지만 그 정치 사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치 철학의 측면에서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이제 키케로 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냥 뭐 누굽니까? 카이사르 때문에 인생이 좀 많이 망가진 사람이고 하니까 로마 공화정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 좋긴 한데 키케로가 뭐 좀 선양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이 생각 복잡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머리에 담고 프랑스 혁명을 읽으면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생생한 3차원의 이미지로 3차원의 그 심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국심으로 무장한 국민군을 탄생시킨 혁명은 거기서 이제 국민군을 탄생시켰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동시에 계몽주의적 엘리트 지식인 콩도르세를 처형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제가 이렇게 발문에 써놓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건 부르주아 계급하고 엘리트 지식인 연합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콩도르세를 처형하면서 사태는 급변하게 되는 거죠. 그 배경에는 나도 국가에 대해서 지분이 있단 말이야 하는 무장한 국민군. 이게 바로 이제 상큘로트, 큐롯이라고 하는 반바지 있잖아요. 반바지 옷. 그 이제 프랑스어로 쌍 그러면 뭐뭇이 없는 그러니까 반바지가 아닌 긴바지죠. 긴바지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큘로트 계급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그냥 전면에 나섰는데 룸펜 플로레타리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군이 되면서 무장한 국민군이 되면서 나라의 지분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징집제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군대를 개선시키고 군대 생활을 개선시키고 병영을 민주화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는 그 모병제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뭐 너는 뭐 지원해서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런 말 하지 이런 말 하실지도 모르지만 국가에 대한 지분은요, 현재 우리가 국민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지분을 전 국민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 징집까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징집대에 갔다 왔으니까 니들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무장한 국민군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또는 동질성을 유지하는 최소의 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여튼 대중들에게 힘의 과시와 체제 장악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계몽주의적 엘리트, 아주 뭐 투철한 엘리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게 이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겠지만 포퓰리즘은 민주정 국가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 포퓰리, 즉 그 대중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그들을 경멸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니겠죠. 이로써 프랑스 혁명은 혁명적 집단 심성의 위력을 드러내면서 대혁명이 된다. 한국에서 이게 좀 뚜렷하게 드러났던 부분이 이제 좀 계급연합 차원에서 그게 드러났던 게 이제 1987년. 계몽주의적 엘리트 지식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노동자 계급도 굉장한 정도로 해서 크게 두 갈래로 한국 그 이후에 정당 정치가 진행이 되었죠. 기존의 기득권, 즉 육법당이 계속 정권을 잡은 게 민정당 계열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적 엘리트 지식인 집단들이 좀 리버럴한 세력들이 자리를 잡은 게 오늘날 민주당의 계보로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민노당, 민주노동당 쪽으로 노동자 계급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민노당 계열이 그 형해화돼 버렸죠. 왜 그런가?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1987년 이후에 30년 동안의 한국 사회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그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또 좀 유연하게, 뭐 맨날 욕은 먹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서 유연하게 그것을 흡수해 오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튼 뭐 이런 저의 뭐 방구석 제갈량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을, 예, 방구석 제갈량. 트위터에서 뭐 떠드는 사람은 특갈량이라고도 하더군요. 방구석 제갈량 분석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모 교수가 있죠. 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민주화라는 게 87년 이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민주정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도가 그건데. 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발문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8강 다음 주부터 또 읽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또 다시 읽겠습니다.